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63년 존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 전쟁을 선포하고 민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가열되면서 이기지 못할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란 그런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린든 베인스 존슨은 1908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치인이셨는데요. 20대 중반에 텍사스 주의회에 진출해서 5차례 주 하원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빚 때문에 가정 농장을 잃게 되는 등 여러 번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와 내 형제들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난 사실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몇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사우스웨스트 텍사스 주립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에 잠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가난한 멕시코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존슨의 교사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정치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존슨은 일찍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는데요. 존슨은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인 기질이 뛰어났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켄트 저머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존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나 존슨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존슨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대학에 다닐 때 학생회 간부를 맡았는데 아주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다가 텍사스주 뉴딜 정책 담당 국장으로 임명됐고요. 29살 때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군에 지원해서 해군 예비역 장교가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태평양에 배치된 린든 존슨. 출격을 앞두고 B-26 폭격기에 타고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자 이미 다른 장교가 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폭격기에 올랐다.
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일이 존슨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요. 존슨이 원래 타고 있던 폭격기가 일본군에 격추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반면에 존슨이 새로 탄 폭격기는 출격한 뒤에 기계 고장으로 돌아오면서 모두 무사했던 겁니다. 존슨은 이때 전투 경험으로 미국의 세 번째 무공 훈장인 은성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 뒤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연방 의원들의 현역 복무를 금지시키면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겨우 87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놓고 말이 많았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해서 말이죠. 하지만 선거 결과가 인정을 받으면서 존슨이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아주 빠르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존슨의 성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됐고요. 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죠. 그러니까 인맥이 아주 넓었습니다. 또 자신의 선거구인 텍사스주에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 정치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슨의 덕을 봤고요. 거기서 권력을 얻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존슨은 타고난 정치인 기질과 넓은 인맥을 활용해서 상원의원이 된 지 2년 만에 민주당 원내 총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민주당 원내 대표가 됐는데요.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상원의원 당시 존슨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매우 강력하게 만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1957년 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1957년 민권 법안은요, 민권과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첫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부 의원들의 반대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존슨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권 법안 내용을 좀 희석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됩니다. 또 상원 의원으로서 한국과 관련 있는 일도 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준비위원회란 상원소위원회를 이끌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군사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일을 살피는 소위원회였죠.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린든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낙점을 받은 후보는 젊고 잘생긴 상원의원 존 F. 케네디였는데요. 존슨은 부통령이 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슨은 뜻밖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존슨 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발라스를 방문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기 때문인데요. 린든 존슨은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둘러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적인 사업은 대통령 취임 후 1000일 동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케네디 행정부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But he said, let us begin.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그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Today in this moment of new resolve.
오늘 나는 이 새로운 결단의 순간에 그 일을 계속해 나가자고 국민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네, 린든 존슨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은 케네디 대통령의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빈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덕분에 1964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이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켄트 저머니 교수는 존슨을 꽤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겁니다.
국내 정책 면에서 존슨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슨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했고요. 미국인들의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 린든의 중요한 업적이라면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인데요. 이 두 법이 짐크로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종차별 제도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을 개혁해서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좀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좀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은요, 환경 정책과 국토 보존 정책 등과 더불어서 존슨 행정부에서 나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는 새로운 연방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서 위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정책 아래 400여 개 법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예술을 지원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우주개발계획 역시 존슨 대통령의 빼놓을 수 없는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개발계획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지내면서 존슨이 맡았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계획을 계속해서 지원했는데요. 미국인이 달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존슨이 백악관을 떠난 뒤였습니다. 우주 계획은 존슨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고요. 존슨의 대표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존슨 대통령의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라고 역사학자 켄트 저머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And most historians tend to see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베트남 전쟁을 비극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책 때문에 존슨이 국내 정책에서 이룬 업적이 깎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이고요, 내전이란 점을 처음부터 인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전면전을 벌여서 북베트남 정부를 해체시켜야 했다는 겁니다.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파견하는 전투병력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늘렸는데요. 3년 만에 그 수는 5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운동 열기가 거세졌고요. 국민들 사이에서 존슨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I shall not see and I will not accept.
1968년 3월, 결국 존슨 대통령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몇 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Lyndon Johnson would want to be remembered.
린든 존슨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린든 존슨의 동남아시아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존슨은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